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통해서 쭉 복음을 전해왔던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들의 박해로 인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당시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때 아테네는 지금도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테네라는 이름은 당시 그리스 신들 중에 지혜의 여신이라는 아테나를 위해서 세운 도시, 아테나에게 바쳐진 도시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아테네로 지었고 또 거기에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를 위한 신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 문화, 문학과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가서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아마 아덴 관광을 했다.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아테네를 둘러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 작은 도시지만 아름다운 도시인 것을 그거 보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과 또 수많은 신상들, 우리로 말하면 우상들이 되겠죠. 우상들을 보면서 그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그리스를 가시면 사진 찍기 바쁘실 것 같아요. 증명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이렇게 바쁘실 것 같은데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를 방문한다면 어떤 반응을 가지고일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그곳에 경치나 웅장한 신전들이나 경기장들, 음악회관들 또는 그런 많은 조각들을 보면서 감탄한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고 15-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 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영어로 보면 trouble, ESV에서는 provoke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들은 distr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격분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분노했다. 극도로 분노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그 웅장하고 멋있는 건축물들이나 조각들, 미술 작품들을 보고 그것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상이 충만한가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들을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나 또는 유럽 방문을 할 때 한번 주의해야 됩니다. 또 불교나 힌두교가 중심이 된 나라들,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절이나 신전들에 가서 사진 찍고 또 소풍도 가고 많이 그러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홍콩에 갔을 때 타이거밤이 있는 그 파도에 갔어요.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산 위에 올라가는 도시였는데 거기에 갔더니 절이 있고 정말 금으로 만든 그런 부처상들이라든가 심지어 호랑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기사 직원이 저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사실 막상 가보니까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제가 느낌은 좀 뭐랄까 음산하다. 귀신들이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절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좀 약한 절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데를 가면 뭐 기분 좋은 곳이 있어요. 한국의 뭐 소국사도 그렇고 경치도 좋고 건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기분이 괜찮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이런 데 가서 절에 갔을 때는 상당히 기분들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귀신들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가진 정도였습니다. 참 그런 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스나 터키나 이태리를 가실 때 어떻게 관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좋은 교회들도 있고 좋은 성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상의 신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는 것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심지어는 격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격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바울의 지금 전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당시 유명한 작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의 풍자 소설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시네시즘이 나왔습니다. 그 풍자라는 세트리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소설이 세트리칼이라는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그가 거기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테네에 가면 자원보다 신을 만나는 게 더 쉽다. You can easily find a god than a man.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테네는 우상 신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격분한 바울은 분노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이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 이방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이렇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날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을 만나서 또 결론하고,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로 보면 18절에 가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철학자들과 바울이 또한 결론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결론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과도 결론하고 또 철학자들과도 결론을 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 신자로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증언했다 그랬는데 이 장터는 당시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아마 그런 단어 배웠을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말 그리고 아고라라는 단어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리스에서 좀 높은 언덕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높은 언덕에 만들어 놓은 요새나 장터들 장터 그런 표현이 이상한데요. 광장입니다. 비슷한 거를 영국의 런던에 가시면 거기 뭐 하이드 파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가시면 장터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이 있는데 가보면 많은 사람이 서서 뭐라고 좀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듣는데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대부분 선교사들이나 목사들 아니면 이슬람의 라피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공원에 가면 또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뭐 막 데모하느라고 난리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할 텐데요. 그래서 가서 점잖게 듣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뒤에 가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는 그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칼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교도가 와서 여기 칼로 찔러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를 저희가 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분이 붕대로 자기 배를 싼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너무 가까이서 하는 바람에 칼 떼는 거를 저희가 보고도 피하지 못했대요. 그 정도로 좀 살벌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도 영국에 가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다른 종교를 전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터입니다. 좀 시장 바닥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괜찮은 공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대의 유대계 신자들이나 또 일반인들이나 또 철학자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는데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금 쉽게 말하면 자연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지금의 내추럴리즘과 굉장히 비슷해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어서 우연과 현실 도피 그리고 쾌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들로서 운명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사에 복종하고 순응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부드럽게 들리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구글해 보시면 위키피디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사실은 거의 무신론자들이죠. 반대로 스토아 학파들은 범신론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그 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계시로 시작해서 특별계시로 옮겨가는 참 놀라운 이방인 전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남자고 부활은 여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범신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말장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를 좀 들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가장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게 아니라 좀 물질적인 걸 하는 분들이 좋아해요. 뭐 유행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우리가 진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종류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변론하면서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다. 붙잡아간 건지 그냥 모시고 간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레오바고는 당시에는 법정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민사나 소송들과 종교 재판을 하는 최고 법원이었는데 지금으로는 대법원 같은 것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공회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한 것 같지는 고소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데리고 가서 토론을 하려고 했느냐 불분명하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토론을 하러 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을 알고자 한다. 굉장히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열심히 관찰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심지어는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들의 상황과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방법은 상대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적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것을 테일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되 이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현재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열심히 관찰하고 나서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 많은 신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상들과 신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이하에 가면, 22절부터 보면 그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레오바고는요, 사실은 힐 오브 에어레스라는 뜻입니다. 아레스라는 그 전쟁 신에 바쳐진 동산이다 그런 뜻인데요. 아마 그곳에 좋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것을 법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카피한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제시했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캐치하신,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바울은 자연 계시로 시작합니다. 일반 계시로 시작해서 특별 계시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특별한 전도 방법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요,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는 실패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그런 얘기 깜짝 놀랐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바울이 정확하게 초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초청할 시간이 없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냥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라고 분명히 결론부터 먼저 말했습니다. 바울을.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들이 다르게 반응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에피크로스학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스토아학파도 사실은 범신론자이긴 하지만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죠. 신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헤라클레스라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 저쪽에 갔다가 사람한테 왔다 가면 이러는 건 알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있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개념을 그들이 소화하지 못하거나 알았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접근 방법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로 가서 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칭찬 같아요. 그렇죠?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가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선암당도 있고 절도 있고 매원원고 돌 뭐 이런 거 많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종교심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영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미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것을 아주 온유하게 말함, 세련되게 말함으로써 아테네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요. 2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들을 쭉 봤는데 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단이.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고 신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다. 실제로 그런 재단이 굉장히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코사니우스는 여행가였습니다. 그는 지리학자였는데요. 그가 쓴 여행기에 그리스 여행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신상들과 재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An altar to an unknown God 이라고 써있는 재단이 있었다고 그의 저서 그리스라는 일장에서 이렇게 아테네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단들이 아테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림피아에도 있었고 벌가몬이라는 도시가 성경에 나오죠. 벌가몬에도 있었다고 이 지리학자는 자기 여행기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우상들을 많이 섬겼으면 이름을 다 따로 다 쓴 아폴로니, 아테네니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신들을 위해서 다는 쌓다가 그 다음에 레퍼토리가 떨어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명의 신입니다. 무명 신에게 바쳐진 재단이죠. Anonymous Altar라고 보통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데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착안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찾다 찾다 안 되니까 이렇게 무명신까지 등장을 시키는구나. 거기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너희에게 전하겠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새 것에 관심이 많은 이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찾지 못해서 그냥 무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사실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울은 키도 작고 못생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적을 행한다고 부활에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유대인이 와서 헬라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너희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한 그 신이 누군지 소개해 주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무슨 소리 하냐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 그는 하나님을 다섯 가지 이름을 들어서 그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소개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그냥 이름을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보존자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 네 번째는 아버지로, 다섯 번째는 심판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대 훈련 받으신 분들 사도신경에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가 여기 그대로 다 나온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갑니다고 하면서 우리는 창조주, 보존자, 아버지라는 세 가지 타이틀을 거기에서 본다고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처음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울의 설명은 굉장히 깊이가 있으면서도 심플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참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만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신,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찾아도 찾아도 알 수 없었던 신인데 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 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좀 바울은 그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신을 추구해도 결국 참 신, 하나님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헬라 사람들의 무지를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이 무명신에게 바쳐진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지 못했던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준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그분은 먼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천지의 주재이시다. 모든 피조물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로 그리고 주인 또는 왕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는다. 제가 아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했는데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써놨는데 제가 표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과 신전은 아테네에게 여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신전인데요. 지금 바울은 파르테논 신전과 그에게 드리는 제사를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않고 사람의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피조물들에게 도움을 받느냐.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헬라 철학은 원래 헬라 신화는 그 개념이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헬라의 신들은요.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나 공물을 많이 바치지 않으면 신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게 헬라 신화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인기 있었던 것은 헤라클레스가 약간 변질된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뿐이지 헬라 신화의 기본 개념은 그들의 신은 인간을 착취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전이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반대로 그분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만물의 공급자요, 만물의 보존자로, sustainer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He's not only the creator, he's also the sustainer. He doesn't need anything from us, but he supplies, provides everything for us.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자와 보존자로 그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또는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뒤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군지, 둘째 아담이 누군지 이제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혹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인류가 모두 아담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또 그들의 주거지와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수명뿐이 아니라 한 민족의 그 다이너스티의 기간까지 정해놓으신 분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실은 뭐 많은 나라들이 서로 침략하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컨트롤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6절은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로 그리고 인류의 주관자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죄송합니다. 27절에 그 목적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 거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이 굉장히 철학적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혹시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자극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걸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못 찾았기 때문에. 아폴로도 찾았고 아테나도 찾았고 다 찾았습니다. 그렇죠. 넵튠도 찾았고 우리 별 이름들이 전부 그리스 신들입니다. 대부분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이름들이 전부 주피터니 이런 게 다 그들의 신의 이름이죠. 마을스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레오마고가 헬라어로는 아레스인데 그것이 로마로 가면 마을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레오마고는 히브 of 마을스라는 유명한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혹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자연 계시로는 우리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거는요 가깝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만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듬어 발견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만나지는 못했다. 가까이 계신데 만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는 그래서 그들이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과 29절에 다시 한번 사람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을 그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존재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28절은 두 문장이 다 당시 헬라 시인들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친근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신인사 백천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써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한 우리가 얼마든지 한국에 그 많은 좋은 말들을 인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유교나 불교에 쓰는 말 중에서 성경적인 말이 있다면 인용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경만 인용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교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 불교를 조금 알고 접근을 해야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고 힌두교에서 온 사람들은 힌두교의 배경을 알고 그들의 말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내가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과 같이 되고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그 원리를 지금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We are his offspring.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He is our fath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면서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런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절하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보존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당신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넘어가 주셨지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이제 그 신이 누군지를 여러분께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단명하사 회개하라. 여기서 본질적인 의미의 회개가 나옵니다. Repent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것은 Repent라는 말의 어원은 Return에서 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the Lord.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catchphrase였습니다. Return이라는 말에서 신약에서 많이 쓰는 Repent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구약에서 relent라는 말,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말인데 또 relent도 역시 turn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는 우상들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180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담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한 날을 정해서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자 이제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한 혈통으로 한 사람으로 아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어느 날이죠? 그 한 사람이 그 정하신 사람이 다시 오시는 날이 천하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한 날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소식은 헬라 사람들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바울이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이미 헬라 역사가 된 조세프스나 이런 필로 같은 사람들이 이미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고 다닌다는 다 역사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그것을 허위라고 입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볼 때에도 그런 분명히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은 빌라도가 처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처형을 당하지 않고 그냥 소환만 당했습니다. 그냥 죄수를 놓쳤을 뿐 아니라 죽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빌라도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빌라도는 딸이 있었든지 그런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환을 당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소환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전역에 모두 퍼진 사실이 되고 말았던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제 아폴로나 아테나나 주피터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이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날이 있고 그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고 자기의 말씀을 마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32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에피크로스 학파였을 겁니다. 그런 게 없느냐. 신이 왜 우리들을 이제 간직하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들은 자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아마 스토아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많죠. 이렇게 두 학파로 반응이 확연하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났는데요. 34절에 가면 그런데 누가가 회심한 사람들 몇 사람이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어떻게 보면 판사였을 수도 있고 아마 아레오바고라는 거기에 카운슬의 체어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여자 다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다마리는 잘 알려진 게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디오누시오는 그 4세기의 주교였던 에우세비오라는 분에 따르면 그런 교회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디오누시오는 아테네의 첫 번째 주교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바울의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여기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에우소비오의 기록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마리라는 여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멋있는 이름인데 이분도 무슨 뭐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테네 교회는 사실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도 안 나오고 성경에도 아테네 교회에 보낸 편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가보시면 거기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 아테네를 위시로 해서 고린도와 데살로니카, 빌립보를 중심으로 그리스 정교가 세워집니다. 실제로 캐톨릭은 기독교는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로마 캐톨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르토독스가 있습니다. 그 오르토독스의 핵심이 그리스 오르토독스고 나중에 러시아로 가서 그게 러시안 오르토독스가 세워집니다. 캐톨릭과 오르토독스의 차이는 뭐냐? 캐톨릭은 근데 사실 다 구약 유교적인 색채를 띠는데 로마 캐톨릭은 교회 안에 그림과 상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걸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 아마 아테네 설교 때문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교회 안에는 이런 성화나 성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화상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상을 반대하는 논쟁이라고 해서 결국 화상 논쟁으로 인해서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과 오르토독스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는 전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중에 이스턴 오르토독스의 핵심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이제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던 그 신이 누군가 그들이 지금까지 찾아도 인간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간단하게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모든 인류의 심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그들에게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심판도 없었을 것임을 명제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부부의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심판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죽음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면제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의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불가지론자라고 그러죠. 사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나스틱시즘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자연주의자들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헬라인들은 알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불가지론자도 계속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 자신은 분명히 우리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믿고 그를 기뻐하니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게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창조주와 보존자로 또 왕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그리고 심판주로 아벤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창조주, 보존자,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디든지 가서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했던 동기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칼지를 이렇게 다니시면 어때요? 우상이 가득 찬 것 보시나요? 눈 감고 다니시나요? 이 세이칼리지도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세워주셨는데 점점 더 우상과 악한 영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행히 요즘 하나님이 몇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게 많이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세이칼리지를 조금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는 일들을 좀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이칼리지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미국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게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벤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라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이 비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뒤에는 뭐가 숨어있습니까?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가치가 되죠. 누가 보아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은 가치가 있다. 값비싼 진주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볼 때 세이칼리지와 대한민국과 미국이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보고 바울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만 보고 참 이 세상 살기 좋다 아름답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는 사탄의 공작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 사이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이 세상이 약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울처럼 보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바울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는 회당을 갖고 평일에는 장소를 갖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곳 그것이 직장이 되든 학교가 되든 어느 곳이 되든 그것은 우리의 사명지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또 대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대학이 되면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정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또 믿지 않는 도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분노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 대한 그 분노가 이제 안타까움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긍휼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과 행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같이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새롭게가 사역을 시작하는 단위 선교팀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주민들을 아름답게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